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춤에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니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만 8천 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전쟁이 도대체 이스라엘과 가나안 백성들 간의 전쟁처럼 비치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전으로 이렇게 잘 읽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그 땅에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땅을 진멸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과의 전쟁은 진멸 전쟁이에요. 헤렘이라고 하는 남기지 않고 다 처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멸하다라고 할 때는 이게 죄와 관련이 돼야 됩니다. 죄가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는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할 때 왜 짐승까지 거기 뭐 애꿎은 그런 산천초목까지 다 왜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까? 그 죄가 물들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척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멸하는 전쟁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지파와 전쟁하는 게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작 진멸하라고 명령을 받았던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죠. 진멸하는 게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왜 그 값진 것들을 다 버립니까? 왜 가축까지 다 죽입니까? 왜 여자들 그렇게 데리고 삶은 돼지 그걸 죽입니까? 그러니까 진멸하라고 하는 것들은 진멸하지 않았고 오늘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와의 전쟁은 마치 헤렘을 위한 진멸을 위한 전쟁처럼 진행이 됩니다. 자, 29절에서 한번 쭉 33절까지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춤에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이 전쟁은 마치 보면은 여호수아서 8장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하고 아주 흡사해요. 판박이처럼 전쟁이 진행이 됩니다. 그건 물론 아이성 주민들을 꿰어내서 복병으로 치고 그리고 아이성을 불지르고 그리고 협공을 하는 것이죠. 자, 유인하고 그리고 협공해서 점령하는 전통적인 뭐 전략의 하나예요. 삼국지 보신 분들 알겠지만 맨날 이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뭐 가보면 뒤에 불이, 성에 불이 붙었더라. 그러나 그게 우리가 익숙한 얘기지만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밖에 나가서 싸우다가 집에 불 난 걸 잘 모르잖아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집에 뭐 무슨 뭐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도 모르다가 뭐 애들이 빗나간다든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도록 돈 벌어다 주고 이혼당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우리가 늘 이거 자주 등장하는 얘기는 자주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밖에다 다 쏟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성공하려고 뭐 100% 120% 에너지를 쏟지만은 120% 쏟는 사람은 가족들 그 20% 갖다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서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가정에 가족들이 비실비실 말라가는 건 필연한 일이에요. 어쨌든 오늘 이 전쟁이 이렇게 패퇴하는 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연합지파는 11지파입니다. 병력이 40만이에요. 그리고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 몇 명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안 내놓았으니까.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도 떳떳한 전쟁이고 전력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전쟁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죠. 당연히 이겨야 마땅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다 졌어요. 여러분, 편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쟁을 졌단 말입니다. 이건 당연히 이건 뭐, 이건 우리가 이겨야 마땅한 일인데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교만한 건 용납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두 번이나 패했어요. 그럼 베냐민을 봐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베냐민은 당연히 인도해야 할 죄인들, 범죄인들을 감쌌단 말이죠. 그들도 교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다루는 순서가 이렇게 한번 주목해야 된단 말이에요. 열한 지파의 교만을 먼저 다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브온과 이쪽 사람들. 베냐민 지파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교회의 교만을 먼저 다루세요. 세상의 교만은 처음부터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교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만한 거는 주님께서 용납을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사흘째 날도 당연히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연합 지파, 열한 지파의 그 문제를 다루셨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뭐 이 전쟁을 할까 말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쥐고 나니까 아이고 이게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그때서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날 뒤늦게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뭐 회개가 그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 연합군을 이제 쓰시는 것이죠. 자, 어쨌건 그렇게 되어가지고 했는데 저는 오늘 이걸, 이 본문을 보다가 뭐 사흘째도 똑같아요. 이제 나오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길과 기브아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이스라엘 군사 30명을 죽입니다. 30명. 미끼예요, 미끼. 아, 참 전쟁이란 냉혹한 거구나. 여러분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시작됐냐면 레위인 첩 한 명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레위인 첩 한 명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한 목숨 소중한 건 맞아요. 근데 그 한 명의 원한을 풀겠다고 시작된 이 전쟁에서 매번 사람들이 이렇게 턱없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흘째 전쟁을 치는데 또 30명이까지 그 죽는 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벌써 2만 8천 명 죽고 뭐 2만 2천 죽고 1만 8천 죽고 연합군 중에 4만 명이 이틀째 죽었어요. 베냐민은 뭐 희생자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2만 5천 명이 죽어요. 근데 전쟁을 시작할 때 미끼로 던지는 게 이 30명이란 말이에요. 30명의 목숨은 목숨이 아닙니까? 파리 목숨인가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목숨을 미끼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싸우는 방식이고 전쟁이 시작되면 그런 윤리적 도덕적 기준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없어요. 돌격 명령해서 죽으라면 다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귀한 집 자식들이에요. 어느 아들 하나 안 귀한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식 다 열 달 동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자란 애들 아니에요. 근데 이름도 없고 뭐 누군지도 모를 30명은 그냥 뭐 미끼 던져주듯이 세게 모이 주듯이 그렇게 던져주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전쟁은 안 해야 되는 거죠. 전쟁은 정말 피할 수 있다면 끝까지 피해야 되는 건데. 그러고는 이제 뭐 복병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제 뭐 이렇게 됐다는 건데 이들이 실패하게 된 건 뭡니까? 성공한 경험 때문에 실패해요. 첫째 날 잃든 둘째 날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이긴 방식대로 사흘째 날도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전쟁을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늘 이겼다고 하는 경험은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겼다고 하는 그 경험은 소중하지만 이겼던 그 방식 자체를 늘 고수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상황은 늘 달라지니까. 교회가 한때 부흥했어요. 70년, 80년대 그냥 교회 문만 열면 부흥했다고요. 무슨 뭐 거적대기를 깔든지 무슨 뭐 가마니를 깔든지 다 부흥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부흥했던 방식대로 지금 부흥 안 됩니다, 지금. 뭐 건물 크게 짓기만 하면 사람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다 건물 지었어요. 지금 그런 방식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과거에 잘했던 방식을 고집하는 거야말로 가장 실패할 소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늘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은 변함이 없으시겠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천변만화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잘 이해가 안 되죠. 어제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오늘도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때를 쓸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본질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의 폭에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따라서 신앙은 늘 깨어있다는 것은 고정관념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냐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이 사람들이 뭐 오늘 2만 5천 명 100명이 죽었대는데 이거 다 해봐야 전 군사가 베냐민이 2만 6천 명이고 그 뭐 물맷돌 던지는 사람 600명인데 예. 근데 이건 뭐 다 죽었다는 얘기, 전멸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36절, 37절이에요, 시작.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자, 이제 이 이후에 뭐 일어나는 상황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복했던 군사들이 다 꿰어내서 유인책에 이제 걸려 들어가지고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제 베냐민 군사들이 따라가다가 정작 뭐 이게 기부와 성읍이 텅 비는 바람에 매복했던 군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민간인들밖에 없다시피 하니까 뭐 불을 지른 것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쫓아가다가 성이 불에 탄 것도 처음엔 몰라요. 그 정도로 승리에 도취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리감에 도취하는 거예요. 다 이겼구나. 늘 이겼다고 생각하는 이 도취감, 승리감이 이게 우리를 위태로운 지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뭐 보니까 뒤를 돌아볼 때는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연기가 하늘에 닿았더라. 이미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는 전황, 국면으로 치닫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손쓰기가 아주 어렵잖아요. 집에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기 전에 우리가 집을 평강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지혜로운 삶이란 선취하는 삶이라는 말이 선취. 뭐 이렇게 꼭 그냥 막 화를 내면 10개 주는 사람 있잖아요. 화내기 전에 한 5개 주면 되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선취한다는 건 먼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걸 잘 못하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죠. 불만이 생기기 전에 조금씩 이렇게 잘 다독거리면. 그래서 이제 가진 자들의 이제 이른바 가진 자의 책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선취적 그런 선행을 말하는 것이죠. 아니 뭐 세금 낼 거 다 내고 정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죠. 그러다가 여러분 정부의 기능만 비대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제가 요새 뭐 밤에 좀 이렇게 좀 걸어보려고 하도 기침을 좀 이기려고 걸어가 보면 마스크를 잠깐 내렸더니 누가 와가지고 또 노란 조끼 입은 아저씨가 와서 마스크 또 올리래요. 아, 그거 보니까 뭐 사방에 또 배치가 됐더라고. 야, 이 감시 사회가 이게 너무하다. 물론 그 뭐 분들 보니까 뭐 직업 없다가 그거라도 직업이라고 뭐 좋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점점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일자리를 뭐 정부가 만들다 보니까 고용이 확대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민간 부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때문에 포도원을 경영하는 게 아니라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경영하는 게 우리가 포도원 얘기 아니에요. 뭐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다시 온 사람이나 다 한 달란트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한 데나리온 주는 이유가. 한 데나리온이 그날의 생활비기 때문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뭐 사회주의나 무슨 공산주의로 가서는 안 되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같이 공생하기 위한 이런 개념들은 철저히 성경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주 최부자가 뭐 사실은 뭐 8대씩 이렇게 가는 이유가 사방 주위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그 사람이 무슨 정부 관리입니까? 뭡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늘 이렇게 이웃을 의식하고 사는 삶. 아 참. 근데 뭐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죠? 나도 지금 자꾸 정신이 나갔네. 아침부터. 하여튼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제가 좀 풀어졌나 봐요.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세요. 연휴 때 가족들하고 부딪히지 말고. 예, 이게 저기 오랜만에들 만나면은 오히려 잘 부딪히잖아요. 그죠? 어색하니까. 하여튼 좋은 연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쨌건 집안에 불이 나게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 불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 불을 내놓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예. 가정에 연기가 나는데 뭐 교회 섬긴다고 열심을 다하지 말란 말이에요. 집에 일이 어려운데 세상 일에 그냥 부산 떨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집이 어려울수록 밖에서 설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 직업에 상관없어요. 어떤 직업이든 그래요. 자, 43절부터 46절까지의 시작.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라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 또 5,000명을 이삭 줍더다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죽이러 가냐는 말이에요. 동족인데. 패퇴가 시작이 되면 그냥 도망갈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47절, 48절이 보면 정말 비극적인 전쟁의 참상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600미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왜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이제 전쟁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누구한테 대한 전쟁이냐 말이야. 동족에 대한 전쟁이에요. 열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 하나를 이렇게 그냥 씨를 말려버린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싸웠어야 될 전쟁을? 가나안 족속하고 싸워야 될 전쟁 방식을 동족에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참 슬픈 얘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싸워야 할 대상과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될 대상을 꼭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려야 할 거 안 버리고 안 버려야 될 거 버리고 싸워야 할 사람하고 안 싸우고 안 싸워야 할 사람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기 에너지를 다 쏟고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지금 계산을 해보면 약 7만 명 가까운 사람이 지금 이 전쟁에 죽어요. 아니 그게 무슨 가나안 족속하고 싸워도 그렇게 잘 안 죽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렇게 많이 죽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사사기 아닙니까? 왕이 없기는 왜 없어요? 우리가 왕을 버렸기 때문이죠. 물론 그래서 이걸 역사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다윗 왕조가 왜 세워져야 되느냐, 이스라엘에 왜 왕정체제가 들어와야 되느냐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배경서적으로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왕이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물론 이 땅에도 뭐 인간의 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셔야 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그 태도를 버리게 되면 이런 끔찍한 상황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옳다고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최후의 결말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웁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천은 왜 안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옳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용서도 가능해요.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내가 옳다는 걸 고집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옳다는 기준을 굳게 붙들면 화해가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나는 틀렸고 항상 옳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걸 인정하면 우리는 논리적으로도 그 일이 풀려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는 건 그건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이에요. 오늘도 뭐 보니까 누가 이게 열받는다고 자기 삼촌 회사에 다니는 놈이 하루 한 달 월급 안 나왔다고 말이죠. 포크레인으로 1억 6천만 원짜리 덤프트럭을 다섯 대나 부셨더라고. 화가 난다고. 한 달 월급 못 받았다고. 자기 삼촌 회사에. 아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터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1억 6천만 원짜리 다섯 대면 8억 아닙니까? 지 월급 한 달 해봐야 뭐 1000만 원 되겠어요? 500만 원 되겠어요? 해봐야 기껏 2, 3박만 원 받을 텐데. 그렇게 화를 낸다고 부시면은 그게 합리적이냐는 말이에요. 이성적이냐는 말이에요. 삼촌도 안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안 준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또 받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족하니까 좀 기다려라 이랬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한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 파국은 비이성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야말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재원을 우리한테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비유를 듣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 줬는데 너 왜 가서 자꾸 100데나리온 가지고 따지냐.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나, 얼마나 많이 용서했냐, 얼마나 많이 참으셨냐 하는 걸 우리가 잊지만 않으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화 아니에요? 분노 아니에요? 비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빚졌는지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넉넉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만 달란트 있기 때문에 뭐 100데나리온 안 따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주님께 더 큰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너희들 아버지가 너희들이 이웃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정서적인 재원이 고갈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늘 충만해 있기를 원합니다.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둑이 터져가지고 밑이 새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찰랑찰랑 그냥 아구까지 물이 차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 7번씩 이런 번 용서하자는 말씀이 생각 안 나더라도 절로 용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민족적인 파국까지도 막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연휴를 맞으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연휴 동안 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뭐 한 5일 동안 쉴 텐데 하나님, 뭐 들로산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은 마음에 메마른 감정들에 정말 물이 채워지듯 아구까지 물이 차는 그렇게 화해와 용서가 차오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한번 화해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면서 국민들의 정서를 더욱더 강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아직까지 온 세상이 이렇게 갈라진 나라가 없는데, 그리고 한국 땅 안에서도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다투다가 주님 무슨 일을 겪을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메마르지 않는 우리의 정서 속에서 용서에 대한 넉넉함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고 깊은 사랑의 뚝이 정말 터지듯 터져서 메마른 이웃을 적실 수 있는 그런 연휴의 기간, 아름다운 중추 가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중추 가절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고 정말 추수를 감사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넉넉함을 서로 나누고 넉넉함을 서로 베풀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은 게 너무 커서 서로 내가 받지 못한 것 있다고 하더라도 따지고 그야말로 졸라대고 그리고 결국 그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직까지도 남북이 하나 되지 못했는데, 아직도 남남 갈등 하나 해결하지 못했는데, 점점점 더 큰 갈등 되지 않도록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만이 은혜만이 답이라는 것 이 백성들 이 민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 한없이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메마르지 않는 용서의 재원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깨닫게 하심과 지혜와 명철이 이제는 그 지혜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성결한 백성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 땅을 넉넉히 품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